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은 절대로 지나가지 아니하는 그 동네를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절대로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쪽 사마리아 그 지역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때 이주 정책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있던 이방인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던 순수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바로 사마리아 그 성, 그쪽으로는 가시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일부러 들어가셨죠. 목적이 있어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시간을 일부러 정오, 낮 12시로 정해서 그쪽으로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지만은 그 얼굴은 어둡고 불안감에 휩싸여져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아무도 없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문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태양은요 정오 정도에서 2시 그 사이가 되면은 최고로 뜨겁습니다. 제가 가서 태양 빛을 맞아 보니까 어질어질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정오에서 한 12시 그 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죠. 점심 때도 그 시간은 피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총과 칼보다도 또 뜨거운 그 태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눈총과 말, 그리고 따돌림입니다. 수군거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두가 다 쉬고 있는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홀로 땀을 흘리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예인이 헛된 것을 구하고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인을 가리켜서 다섯 명의 남자를 갈아치운 대단한 여자다. 그렇게 봅니다. 한 남자와 살아보니까 만족감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자를 또 맞아들였고, 또 만족감이 없어서 세 번째 남자를 또 맞아들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여자의 대명사로 이 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여인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을 다녀와서 그 아제르바이잔은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 가서 피부로 여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아하, 이 해석은 어쩌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관한 책을, 서적을 좀 읽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쩌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어떤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극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요. 제가 아제르바이잔 가서 거기서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를 해도 빨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그래도 한 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의 아내들을 집에 가두어 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여자분들이요, 창문을 내어놓고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찾아갔던 그 마라나타 교회 성도였던 그 부부도 그와 같은 문화에 깊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때려서 이빨 세개가 빠져 있었고, 치아 세개가 빠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믿는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하면서 손을 잡는 것도 보여주고 앉는 것도 보여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색해하는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여자들이 참으로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5천명이 아닙니다. 장정들만 5천명이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은 빠져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다 합치면 2만여 명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질문을 던지면요,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60만 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60만 명은 장정의 숫자입니다. 나머지 숫자를 다 합치면 250만 명, 어쩌면 300만 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인의 권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고, 여인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데 어떻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 다섯 명을 갈아치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여인에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운,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짓밟히고 상처받고 죽지 못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소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남편들을 갈아치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였다면 그 여인은요, 숨어서 살지 않습니다. 주도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12시에 물 길이러 오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겠죠. 아주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혼의 주체는요, 여인이 아니고 남편들이 이혼의 주체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경제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이혼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한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부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몸을 파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도적으로 남편을 다섯 명이나 바꾸었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혼은 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남자가 결정을 해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여자를 내어버렸습니다. 표현을 여자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지 갈라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자를요,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서스름 없이 쓰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당시에 중대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아내를 버리는 남성 위주의 사회, 그 이혼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하신 겁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존경받고 있었던 그 유대인 랍비 힐렐의 그 가르침을 보면요. 이 힐렐이 누구냐 하면은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에게서 사도 바울이 배웠죠. 그러니까 유대 학문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힐렐이 누군지 다 압니다. 이 힐렐, 대학자였던 이 힐렐이 이혼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만약 당신의 아내가 집을 너무 더럽게 하거나 요리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거나 당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밝게 웃지 않거나 다른 여성이 아내보다 더 좋아서 보이면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집을 더럽게 하거나 요리를 하지 않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거나 당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밝은 미소를 맞아주지 않거나 다른 여성이 아내보다 더 좋아 보이면은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이 사회 가고 싶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웃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자 힐렐의 입에서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에 한 점의 가책도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쓰면서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여인은 정말로 더러운 여자라고,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짓밟히고 버림받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이 목숨이 끈질겨서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 다섯 명을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섯 명의 남편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섯 명의, 지금 여섯 명의 남편과 살고 있죠, 여섯 번째. 이렇게 여섯 명의 남편을 둘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가 있습니다. 딱 유일한 방법인데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법.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장자의 계보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형수에게 그 남편의 동생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데 만약에 둘째가 들어가서도 아이가 없이 죽었으면은 그러면 셋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데 이 셋째는, 거기서 낳는 아들은요, 이 셋째의 자녀가 아닙니다. 큰 형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보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수도 책임을 져야 되고, 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혼법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더불어 다시 결혼했는데 둘째도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가 들어왔는데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요, 가까운 친척에게 부탁을 냈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서 당신이 우리 남편의 계보를 좀 이어주십시오. 그러면 허락을 하면은 그 친척도 이 계대 결혼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 남편의 그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생활이 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무려 여섯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그러한 가정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기가 센 여자로 저희만 가면은 집안에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기 싫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섯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어떠냐고 조롱하는 그 소리들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 다섯 명을 죽였든지 아니면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여인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타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섭고 주변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요,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여인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도 친구로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가 온통 예배로 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들에게 일러줄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서는 왕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과는 깊은 관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저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임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 그분을 만나고 싶다, 보내주신다고 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여인의 마음은요, 이러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말도 이 여인은 가슴에 그 들어있는 쓰라림과 그 멍을 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을요, 일부러 걸어서 그 길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 죽지 못해서 살고 있던 그 여인,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사라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을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키고 아프게 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찾아가신 거죠. 나에게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생수가 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을 저한테 좀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남편 불러오라.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있는 그 남편, 이 남편 불러오라. 주님의 이 말씀에 여인의 대답은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은 거짓말이죠.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다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네 말이 옳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수치를 보고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그 여인의 절망과 아픔이 깊이 배어져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그대로 받으셔서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수치를 보지만은 주님께서 내 아픔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나를 찾아올 그 기회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9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편 31편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들은요, 그 고통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 고통을 보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고통을요, 그 속에서 가만히 응어리를 맺혀가지고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가슴 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내 고통을 보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고통을 보소서. 내게 고통이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피하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었다면 병들어서 어쩌면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평생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았겠죠.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은혜를 하나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참으로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 고통을 마음속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바로 이 말씀, 이 두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래 잠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으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답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나의 고통을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는데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넓은 곳에. 여러분, 이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죠. 세상에 남은 사탁이 없는 것처럼, 나만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나만 괴로워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게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끙끙 앓다가 폐역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좁은 공간에 수고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 넓은 곳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존경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넓은 곳에 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왜 보았냐면요, 표지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에 이 이슬람 여인이 회심했던 시발점을, 시초를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나는 가만히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문장이 제 가슴을 확 찔렀습니다. 나는 가만히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펼쳐가지고 너무나도 은혜롭게 그 책을 읽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54세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남편은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들, 모든 친척, 친지, 일가 친척들과 가족들, 그 당당하고 위세가 있는 그 모습은 전부 다 어디에서 왔느냐? 꾸란에서 왔습니다. 꾸란. 이 이슬람이죠. 이 꾸란만 읽으면서 평생 꾸란을 통해서 알라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알라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넓은 자신의 집 정원을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 안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알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한 청년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먹고 마시면서 식사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꾸란과 성경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이 꾸란은요, 코란을 말합니다. 꾸란과 성경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가? 이슬람에서는 성경은요, 잘못된 것이다. 이 성경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많이 첨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꾸란과 성경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과연 알라가 맞는가? 예수님이 맞는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슬림들은 알라를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신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불경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 돌아갔는데요. 마음속에 끌림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독교 여인이 했던 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생각이 자꾸만 그 마음속에서 들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아야 되겠다.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고 두 번 부르다 보니까 무엇인가가 자기 방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방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슬람에 있는 알라는요,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사랑과 온정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봐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고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동안 무릎을 꿇고 조용히 흐느끼면서 그분의 사랑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왔던 그 나날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 여인의 가슴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담요로 꼭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때 여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알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꾸란과 성경 이 둘 중에 당신이 원하시는 책은 어느 것입니까? 그때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 여인의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어떤 책에서 나를 내 아버지로 만나느냐? 성경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요,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하늘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데,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주체를 할 수 없어서, 독주에 물을 받아놓고,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자기 혼자서 세례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살해 위협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던 빌키스 세이크라고 하는 여인의 실화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했던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위대함을 잘 모르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방식이 되어주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은요,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수련에서 끌어올려주시는 이름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식이요, 다른 사람에게서 맞는 거, 아파하는 거 참아 못 보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감싸 안아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것은 이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속에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전혀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순한 호칭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감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겠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입에서 나왔던 말은요. 아버지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을 그 극한의 고통 십자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해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악의 장소, 최악의 사람, 최악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그때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지하신 주님께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인지하신 가운데 우리의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